왕이 되신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라 그리하면 돌려주시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가 헤아림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돌려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일곱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절 같이 합니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넘겨서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49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딤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16번째 시간입니다. Time for Courage입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했던 그 취득의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얻은 땅이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생의 나이를 더할수록 드는 생각이 유종의 미입니다. 끝을 잘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끝, 사명의 끝을 잘 맞출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그 관점이라면 관점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개척해서 상속받아야 할 외부의 땅에 아 이것을 성취해야지 이것을 가져야지 라는 것에 주된 관심이 쏟아졌다면은 뒤로 갈수록 르벤, 유다, 요셉 같은 강한 지파들이 먼저 땅의 분배를 마쳤지만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남은 일곱 지파 그래서 약속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맡기고 해주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이면의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땅의 이야기라면은 뒷부분에 있어서는 땅을 받아가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미 땅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 나누고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갈급하고 아직도 갈증하고 아직도 일곱 지파처럼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땅이 있는데 내가 누려야 될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대한 거룩한 부담이 계십니까? 그러시면은 오늘 말씀이 일곱 지파와 같은 부담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받으시는 길을 여호수아서는 네 가지 제목으로 첫째 용기 전수, 용기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 출입입니다. 꿈의 여행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의 몫입니다. 그래서 용기 전수, 비전 출입, 예배의 자리, 리더의 몫.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용기의 전수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꾸준하게 요구되는 사항이자 어떻게 보면 이면에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먼저 무엇을 차지한다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려라고 가져라고 도전하는 그 용기가 그 커리지가 여호수아서를 이면을 묶고 있는 그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1장 9절 말씀이 그것이 전체 주제와도 같은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Be bold and courageous. Do not fear. Do not overwhelm.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30절 이하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Great Commission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들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온 집을 구원했고 기브온의 주민들은 다른 백성들은 다 망해가는데 먼 곳에서 온 것이냐 속이는 일을 해서라도 여호수아와 언약을 받아내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고 80이 넘은 갈렙은 젊은이보다 먼저 전쟁을 수행해서 나머지 차 세대들 뒤따르는 세대들이 따르게끔 했고 갈렙의 딸 악사라든지 슬로브앗의 딸들도 남자 위주로 상속하는 그 관행에 따르기를 거부함으로 자기들의 후손에 위한 약속의 땅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남은 일곱 지파에다 하는 이야기는 딴 거 아니고요. 용기를 가져라. 처음에 지금 오늘 말씀이 말하자면은 2차 그 여호수아의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볼 때 강하고 뭘 가졌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져야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The second conquer. 거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는 마치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해줬던 것처럼 자기가 받았던 그 용기를 그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가져라 나가라라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기에는 말씀을 보니까 다섯 가지 그 팩트가 있습니다. 내가 왜 용기를 가져야, courage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을 가지는 용기에는 여호수아서에는 다섯 가지 근거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에는 용기의 출처는 내가 아니고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왜 용기를 가지는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의 언약, covenant, promise 그것 때문에 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용기를 못 가집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앗아가는데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의 성공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도전에 대한 순종, 오비디언스가 바로 너의 석세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비디언스 해서 석세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비디언스 itself,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거, 그 말씀에 faithful하게 내가 성실하게 충성하는 거, 그것이 내가 남길 성취입니다. 나의 accomplishment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도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는 be bold and courageous,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형편이 좋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은 크리스천티가 세워질 수가 없고 이것이 존재의 본질입니다. This is the essence of who we are. 그래서 예수께서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도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와서 거기서 교회도 아주 대단히 요즘 말하는 대형 교회입니다. 헌금들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고 흩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만이 되는데 내 용기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나갑니다. 그것이 용기의 그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선배의 모범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롤마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라는 롤마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또는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라는 나를 인스파이어 시키고 나를 영감시키고 했던 그런 롤마델들이 롤마델이 있고 MT 롤마델입니다.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날줄과 시줄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감동의 빛을 진 나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 제3자 입장이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도록 보여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구조를 상처 구조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용기 구조로 바꾸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나는 그런 감동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감동, 동기를 주고 있는가? 나는 이런 감동, 이것이 이 빛을 줬는데 그러면 나는 또 어느 누구에게는 롤마델이 되고 있고 MT 롤마델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롤마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아서 나의 뒤를 따르는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일날 옆집 교회에서 이렇게 피닉스에서 온 찬양팀이 그분들이 12년 가까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배 그거를 3시간 반을 해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저는 미국 와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3시간 반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하는 우리도 대단하지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기 비행기 값 내고 애리조나에서부터 시작해서 LA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저 아틀란타에서 와서 이 예배 드리는 소원 때문에 12년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전도해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계대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너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뒤를 이어서 쭉 사람들이 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너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느냐, 너로 인해서 예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이 누구 있느냐 했을 때 내 뒤를 바라보면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라도 우리의 대가 내 대해서 그치면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만약에 복음의 믿음의 대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영감을 줬던 그 대가 내 당대에서 그쳐버리고 만다 그러면은 그거는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족보가 내 뒤에 누가 있는가? 내 대해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과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인스파레이션이 그것이 전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배의 모범입니다. 나의 롤마들이 누구인가? 거기에서 나의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체험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살아온 것만큼 나머지 40년 세월 동안에 여호수아는 따라다닌 경험이 있었기에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해라고 줘서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그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저절로 된 줄로 알면은 리더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 설번트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본인의 체험입니다. 뒤돌아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남을 인도하고 남에게 대해서 용기를 주라 그랬을 때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올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이분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체험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의 격려입니다. 세 가지가 되면은 여호수아가 저절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그 말이 세 번, 네 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두렵고 떨리는 입장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서 실행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자기는 실패자고 자기는 여기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한 모세를 그런 낭망했던 그런 모세를 격려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도 가서 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와서 당신들은 당신은 할 일은 우리는 당신이 하는 대로 순종하겠으니까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외부의 격려입니다. 일곱 지파에게 있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들은 작고 약하다는 그런 익스큐즈를 가지고 우물쭈물 시기를 놓치고 있는 일곱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그만 기회를 기다리고 여러분 opportunity는 기다리고 용기를 내어서 기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분석하고 너무 퍼펙트한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you make the opportunity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여기 대해서 왜 제비뽑기를 합니까? 제비뽑기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할 때에 제비뽑기 해요. 우린가 둠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대해서 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퍼펙트한 기회를 기다린다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선택을 잘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안아하셔서 그 선택을 존중하셔서 내가 못했던 선택은 거기에 대한 잘못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내가 했던 선택을 부활의 영광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준 거지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렇게 됐으면은 내가 잘못한 선택으로 됐으면 난 벌써 망해도 몇 번이나 망했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 선택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용기를 내서 기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요, 셀프 필이, 또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런 말 하면은 나는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탄은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의 생기를, 생기의 용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불러일으키셨고,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낙담해서 위축이 되어서 몰려있을 때도 그분께서 코에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인카리저입니다. 카운슬러가 그냥 카운슬러에서 너 문제 이거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가 격려해서 여기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격려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격려를 통해서 나를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를 보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이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제 내 현실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다 돼서 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해서 지금 배우자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자를 소망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탈선이고 불륜이라 그럽니다.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아직 않았지만은 내 현실에서 그것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가지는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 안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또는 이 교회로 결정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셨으면은 못 오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을 해봐야 그 사람이 체험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비전 출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작정 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밀어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같이 여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가본 지역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고, 내가 하는 일의 무게와 대하는 자세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꿈의 크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힘들겠지만은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 커갈수록 가족 여행 가보셨습니까? 가족여행 하셔야 됩니다. 가족여행을 해서 같이 가서 같이 부대끼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3일이 되든지 하룻밤을 자고 오든지 같이 그것을 나눠볼 때에 거기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서로에게 대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선교여행 갈 때도 가족이 같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친해져서 결혼도 하고 평생 친구도 사귀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이 이런 배경입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가지는 그냥 여기 대해서 물론 괴로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족여행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공유하고 체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이것은 비전 출입입니다. 그래서 미션 출입 이전에 비전 출입이라고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땅의 분배는 비전 출입 이전에 하지를 않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보러 다닐 때는요, 나중에 자기 가문, 자기 거 될 것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 것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것이 될지 모르니까 여기 대해서 열심히 그렸는데 내가 보고 그렸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내 땅을 내 것만 받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일곱 지파가 있어도 거기 대해서 또는 일곱 지파 안에 내 가문이 있어도 요건 우리 집안인 거야. 요것만 챙기고 있으면은 얼마나 바라보는 것이 좁고 작겠습니까? 같이 그리는 큰 그림이 없습니다. 공유하는 꿈도 없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편리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기주의가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하지 않고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누구 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싶어서 서로 간에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 내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check and balance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사실은 장로교의 원리도 그룹 리더십이라는 거가 여기 대해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check and balance 해라고 지체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같이 보고 오게끔 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은 같은 꿈을 꾸고 서로 의지하는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여기 대해서 함께 가는 것이지 아니면은 서로 간에 아귀다툼하듯이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꿈은 하나지만은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성실히 수고한 덕분입니다. 은혜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누군가가 발을 밟아서 애썼기 때문에 내가 누린다는 것을 알 때에 겸손이 생겨지고 감사가 생겨집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인격이 무르익지요. 이것이 없으면은 겸손과 감사가 없으면은 친절이 나올 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사람의 크고 작고 인격의 그것은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야 이것은 끊임없이 자랄 수 있는 그 성장의 그 판이 열린 것이지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 생긴 대로 거기에서 딱 머물어요. 머뭅니다. 이것은 저는 순간순간마다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샌바르치 교회에다가 많은 돈을 매달마다 줍니다. 그래서 유아원도 하게 되고 아카데미도 하고 또 교회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 가지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메인테인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잔디 안 깎여졌으면 잔디 깎아달라고 신청만 하면 와서 다 우리 사방에 몸종들이 다 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돈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을 누군가는 여기 대해서 50여 년 전에 이 땅을 가지고 기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벽에 보시면 메모리얼 가든처럼 해서 여기다가 화장해서 교회에다가 다 뼈를 다 뿌려놓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자기 11조 내고 그 사람네들이 자기 것 투자하고 하나하나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대단하게 돈 주는 것 같겠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사용료지 소유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수고한 것을 그 어깨동무 그 목마를 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을 파송하는 자리도 그리고 분배하는 자리도 돌아오는 자리도 실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회막문 앞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다 모아놓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권위는 그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회막문 안이에요. 그 밖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명의 자리는 어디 자리인가 하면은 바로 회막문 앞에서 거기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비전 캐스팅하고 주님 쉐어링하고 이것을 하라라고 작업 분류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 리카운트 리포트 잘했느니 어카운터빌리티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땅을 나누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자리는 바로 그 권위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명령이 나오고 꿈도 나누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고 돌아와서 확인받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래저래 하는 것이지 그저 끔 떨어진 그 가시고 목이 끊어진 닭이 막 이렇게 혼자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좀 있으면은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여기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를 묶어내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좀 지나면 생명이 없어집니다. 예배로 부르심이 그래서 시작이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체를 예배로 모으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딴 건 몰라도 예배를 우리가 양보하고 전도 좋습니다. 봉사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역입니다. 근데 모든 사역은 사역이고 예배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는 심장이고요. 예배는 머리이고요.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것이 흔들어지면은 기둥이 없어지면은 모든 지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제일 많이 기운인 거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예배만 한다고 모든 거 해버리면은 마치 전체가 안 움직이는 그냥 머리만 있게 되니까 이것이 또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형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때로는 이것을 강조하지만은 원리로 따지면은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지면은 생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딴 것보다도 예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몫입니다. 다른 지파 다른 가문들은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반면에 유일하게 자기가 직접 이 땅을 달라고 이 지역을 지정해서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요. 그게 처음에 지파에 갔다가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와서 땅을 요구했던 것은 마중물입니다. 마치 우물물 할 때 처음에 마중물 주었던 것처럼 남들이 전부 주눅이 들어서 겁나서 못 갔을 때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지역에 자기를 먼저 던져서 젊은 사람들도 못 가는 지역에 내가 가서 내 한몸 던져서 넘어지들도 보니까 저 영감님도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제일 어려운 지역에 아낙자손이라는 그런 장군들만 있는 그런 곳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제일 먼저 그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배를 요구했던 나는 저 지역에 가겠습니다라고 요구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분배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게 리더의 몫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입장에 세운다는 것은 맨 처음에 가서 병목처럼 막혀있을 때에 자기 한몸 던져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 갈라잡이의 역할. 길라잡이의 역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왔을 때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캐러밴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 차들이 다 먼 거리 갈 때는 제일 앞쪽에 선도차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누가 빠진 사람 없는가 챙겨서 가는 두 그룹이 있고 나머지는 거기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왜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처럼 제비를 뽑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파들처럼 가문들처럼 제비를 뽑으면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읽어보시면은 맨 먼저 땅을 가졌던 사람이 유다와 요셉의 가문들입니다. 족속들입니다. 왜냐? 제일 숫자가 많고 제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먼저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다 더해서 요셉 지파의 장자에 속할 정도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는데 똑같이 제비 뽑자, 똑같이 줄을 쳐놓고 가자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는 똑같이 뛰자 그랬으니까 그것이 공평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것은 공평한 거 아닙니다. 공평한 거 아니에요. 거기 대해서 공평하려고 그러면은 어린아이 계산해서 훨씬 더 몇 바퀴 또는 몇 걸음 더 먼저 가게끔 하고 뛰어야 그게 공평한 것이죠. 지도자라는 리더라는 그동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권위라는 이런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이 없게 그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몫을 챙기는데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이라지만은 그래서 구멍가게 한국에서도 하게 되면은 요즘 구멍가게까지라도 대기업에서 와서 그것을 자기 밑에 자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식들 따라서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다 차지하게끔 만들어갑니다.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가요. 저는 여호수아에서의 원리에 보면은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세계에서는 리더는 자기 몫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다른 지체들의 몫을 챙겨라고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 밥해줄 때도요. 내 배가 부르면 밥해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 배가 고프면 또 너무 고프면은 너무 많이 해서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배고플 때 시장 가면은 나중에는 아주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딤낫세라라는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중앙에 자리 잡은 무너진 성터를 요구했습니다. 딤낫세라는 표준세번역이나 여기 읽어보시도 그렇고 다른 생역법에서 성읍을 세웠다라는데 중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금 무너진 성읍의 터를 다시금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리인가?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딤낫세라라는 그 지역은요. 베델이나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처럼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는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받은 땅지 제일 중간인데 산지 산동네입니다. 달동네예요. 그곳은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한번 나오고요. 딴 때 한번 나올 때에는 어느 때 나오는 것인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 땅에다가 딤낫세라에 장례하였더라. 그때 나와요. 두 가지 면으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게 리더의 몫입니다. 남들이 가는 그런 훌륭하고 그런 멋있는 곳이 아니라 산골짜기 산동네예요. 지명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땅 저 땅 했다라고 그거 분배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도 미미해서 나는 이 땅 가졌겠다고 그 지파들이 가문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그 지역에 자기는 원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천국이 없으면은 정말로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투자였구나.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딤낫세라가 다시 성경에 나올 때는 여호수아가 끝나는 맨 마지막 구절에 29장 30절에 맨 마지막 그 29절 30절에 마지막 장에 이 일을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저는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성도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커미션 받아서 다할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절이라는 거 없습니다. 안타깝게 죽었지만 아쉬움의 양만큼 나머지 주님이 그것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는 33살에 묘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나머지 일들을 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넷세라에 장례하였다. 그곳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자리라서 그 자리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잠언서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몇 번 거듭거듭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내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가지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돌리고 원주인으로 돌리고 세컨 찬스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49년 지나서 그래서 50년째 희년째 되는 때에 다시 그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끔 돌립니다. 탐욕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도 덜 많이 가져도 덜 가진 것 같아도 정말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래 공수거가 맞는데 그렇지만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았지 그것을 가지고 더 확장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 것 마냥 차지해서 있지를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끝까지 그 소망으로 그 사람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그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토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표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분야입니다. 거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고 보내실 때에 용기의 다섯 가지 순서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먹습니다. 성찬을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